예, 그러면 오늘 우리 선지서 거의 오늘 마칠 것 같은데요. 거기 지난번에 선지서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또 집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전체 선지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선지자들이 가르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 구절하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의 부르심이나 사명이나 그 변화되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쭉 살펴보았잖아요. 이 살펴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선지자들에 관한 내용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다 우리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요, 선지자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 선지자 한 분을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며 그분이 참 선지자로 오실 것인데 그분은 참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아들이신 하나님이 올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구약은 그렇지 항상 모형과 예표죠. 참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리키는 모형과 예표고 참것의 현실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모든 선지자들 또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본체 되시는 분, 원형 되시는 분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아들이신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목적으로 모든 선지자들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부르심, 사역, 삶, 변화되는 현실, 그들이 전한 말씀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또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가르치는 목적으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몇 구절을 우리가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이사야서는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참 선지자를 고난의 종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 말씀을 누구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을 때에 빌립이 가서 그 고난받는 종, 그 선지자가 누군가 하고 궁금해할 때 풀어서 예수님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모든 가르쳤던 선지자 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분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이방에까지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선지자의 부르심하고 닮아있죠.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특별한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분은 이방 땅에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사역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결국은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거하고 같은 모습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고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 구절도 사실은 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에게 이 학자의 혀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곤핍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깨우치고 알아듣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사역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시고, 여기 보면 곤핍한 자를 말로, 말씀으로 도우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이제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복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도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6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물어보죠.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그 참 선지자시고 그리스도신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자에게 이 구절을 이제 알려주시죠. 야, 가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소식이 복음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고 뭐 이런 말씀들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참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참 선지자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마음이 상한 자 고친다. 마음이 상한 자들은 이제 정말 죄 가운데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들, 포로된 자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도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풀어주세요. 이것이 나에 관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부르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모세가 그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그 영광의 광채로 빛났던 모습이 있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함께 나타나고 예수님도 정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모세의 변화되는 것 같은 그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사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세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무엇에 관한 말씀을 나눴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에 관한 말씀, 별세하실 것에 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실 것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구약에서 가르쳤던 말씀들이 다 그 복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해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내 뒤에 오는 한 선지자가 올 텐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바로 그분이 이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 저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그것이 모세가 가르쳤던 그 선지자였다는 거. 그래서 근데 그 선지자가 누가 오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 아들이 친히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이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고 그의 말을 들으면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 구절이 이 구절 안에 벌써 이 선지자 되심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온다는 거죠. 외형적 변화, 그다음에 그 선지자들과 함께 말씀 나누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너 저의 말을 들으라, 그분이 참 선지자인데 아들로 오셨다는, 아들이 오셨다는 것,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 거기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때로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쳤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누구를 증거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을 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되고 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고 저의 말을 들을 때 생명이라 하신 그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가르치던 바가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오셨다는 것. 이제 이거를 이제 알려주시는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선지자적,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 그 다음에 시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구약에서는 이제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러니까 뭐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방편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그 선지자들이 가르치던 참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가르치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잘 보세요.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참 선지자도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고,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도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모든 선지자들의 원형이기도 했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내용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본체시고 그 계시를 주신 분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참 말씀이기도 하시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아들에 관해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해 믿는 것이 구원이고 그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 그 아들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부 다 그 아들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예수님의 선지자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현실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또 그들이 전하게 하신 말씀 속에서 장차 오실 참 선지자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분에 대해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보면 예수님에 비추어서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 감당하게 하셨던 모든 임무와 사명이 원래는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참 선지자 대신 예수님께 속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 같은 선지자로서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과 심판하시는 권능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모세 같은 선지자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고 다스리는 일까지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드렸듯이 모든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의 본체셨고요. 신명기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도 결국 예수님에게 성취돼서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참 중보자, 모세가 가르친 중보자로 오셔서 사역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 변화되어 소유하게 되는 모든 도덕적 성품의 근원이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회에 참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우리 보았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품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냈소서 하는 도덕적 성품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모든 도덕적 성품의 원형이 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닮은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식이 예수님 안에만 있고요. 예수님만이 원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신 아들이고 참 선지자신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선지자들에게 심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심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가 변화되었던 외형적 영광의 근원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같은 선지자 외형적으로 변화가 되고 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이런 모든 외형적인 변화도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형상 예, 그 외형적으로까지 육체적으로까지 예수님의 부활 영광에 참여되는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것까지도 닮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 구약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보여주시고 예표적인 사건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완전하게 예수님의 선지자 형상에 참여가 되고 그 사명과 임무까지도 똑같이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세를 가만히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얼굴의 광채가 곧 사라져야 했어요. 완전하게 영원토록 그 광채를 소유한 자로 사역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려야 했죠. 수건을 가린 이유는 광채가 사라질 광채였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광채의 영광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때를 기다리게 하려고 자기 얼굴은 가렸다. 왜? 자기 얼굴 바라보고 그게 다인 줄 생각할까봐 모세 때의 영광 모세 때 누렸던 이스라엘의 영광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영광 그게 다인 줄 생각할까봐 가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죠. 구약은 사라지고 쇠할 영광이었기 때문에 올 것을 완전한 것을 가리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릴 필요가 있었고요. 참 것이 왔으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지나가는 쇠하고 사라져야 되는 그런데 모세가 구원을 못 받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목적으로만 이 모세의 역할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의 선지자 형상을 닮은 자들로 새롭게 창조되었고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제 자라가고 온전케 되어질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뜻을 주셨다 그랬죠? 새 영을 주시고. 그 새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개과천선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잘못했던 거 버리고 이제 조금 내가 이제 새로운 결심으로 살아가야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뜻을 아는 마음,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품는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진 마음으로 이제 우리를 새로운 성품을 주셨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부어지시잖아요. 그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이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선지자 되는 시대.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새롭게 태어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선지자 형상을 가진 아들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이 예수님 닮은 선지자 형상을 가진 아들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처럼 누구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며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열망을 가지고 이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세워나가는 자들이고 또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보내져서 천국의 대사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선지자 형상을 가진 자들이 아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가자라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더 올바로 분별하고 그것이 맞는가 아닌가 확인하고 그 진리 복음 안에서 그거를 지키고 싸우며 가야 되는 것이 선지자 형상을 가진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적 사명과 부르심을 우리 두 구절에서 알려주시는데 거기 나와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하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또한 그 밑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제 우리 자신을 순종함으로 드리라고 명하실 때에는 그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지혜와 생각과 뜻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지자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회복된 선지자 직분의 부르심은 또 다른 계시를 받는 것은 아니죠. 예전에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전했지만 이젠 뭐라 그래요? 이미 주어진 진리 말씀을 분별하는 일. 옳게 분별하여. 그래서 이 분별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디모데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완전한 계시로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순종하고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이루어드리며 살아갔던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냥 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 아버지 마음을 알고 참 아들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우리의 부르심이죠. 우리가 뭐 우리 생각대로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아서 엄청나게 해드리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순종이에요. 그 뜻을 올바로 알고 분별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분별하고 따라가는 그 씨름이 정말 우리에게 교회나 우리 성도의 삶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이 우리의 삶의 사명에 있어서도 그래야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로도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 섬기며 형제 자매들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세워주는 삶. 이것을 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변화되어 이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삶으로 증거했어요. 이 말씀으로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니까 사명과 성품에 있어서도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고, 그뿐 아니라 외형적인 영광, 육체적인 영광에도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영광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반영하는 빛으로 잠시 변화되었지만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예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영하는 빛을 증거하며 영원토록 살아갈 거고요. 그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그 외형과 육체까지도 영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을 증거하며 외형적으로도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선지자적 직분을 갖고 변화가 되었을 때 그 얼굴이 광채로 빛나면서 이제 선지자 직분을 했잖아요. 언제 빛난 거예요? 모세가 왜 빛났죠?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를 나눴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의 비추임을 받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제 나누는 삶 속에서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로 빛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 나눌 때는 빛났던 영광이 내려오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그 가장 가까운 임재 속에서의 교제가 끊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광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빛내고 있대요. 사라지지 않을 영광.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얼굴빛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광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완전한 교제를 나눌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까지 완전히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분의 영광을 정말 완전한 광채로 비추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지금도 시작됐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이 선지자 사명을 교회나 이 성도님들이 감당을 하실 때 뭐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인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나누는 끊임없는 교제예요. 말씀으로, 예배로, 성찬으로, 기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알려주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나누는 관계와 교제, 그것에서 교회는 더욱 든든히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우리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그저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요, 아무리 교리적으로 훌륭해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부르심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그래서 이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에게 이제 감당하게 하실 때에도 그 예수님 앞으로 늘 나아가 나누는 교제가 우리 삶에 함께 있어야 되고, 실제로는 있죠. 예수님이 우리와 늘 교제를 나눠주시지만 우리도 그런 교제 속에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고요.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을 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히 변치 않은 열망을 가지고 정말 빛나는 광채의 아들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그날까지 힘써 싸우며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 직분을 이 교회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입술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통해 영광을 가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 증거하라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가셨으니까. 예수님 같은 선지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삶으로도 예수님 부르심에 예수님 삶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뭐 간단하진 않은 거예요. 11번에 걸쳐서 선지서에 관해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같은 아들의 삶으로 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소일 문답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같이 미련하고 더디믿고 한심한 죄인들을 어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로 부르시고 그 아들의 삶에 참여시켜 주시고 아들의 사역에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부르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또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들의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우리 김호남 성도님의 언더케어 이규쌤 주님 돌아봐 주시고 이 가는 길도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참여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기름을 바라보고 우리 담대히 또 시험 보시고 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아프신 분들에게도 함께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